오늘도 예수님의 주변에 수많은 인파가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또는 병고침을 얻기 위해서 또 각양각색의 사연들을 가지고 선지자로 그렇게 널리 알려진 그리고 또 미라클 메이커, 기적을 일으키는 이로 널리 알려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원근각처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거죠. 이 수많은 사이를 뚫고 오늘 18절 말씀을 보시면 한 직원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본문의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람이 회당장 야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당시의 회당장은 오늘날로 말하면 뭐 군수나 이장 뭐 이 정도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사회에서 아주 존경받는 그런 회당장인 야이로가 수많은 인파를 그 사이들을 제치고 예수님께 나왔던 거죠. 그리고 그 야이로가 다짜고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지금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급박한 사연이 있었어요. 오늘 18절 야이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직원이 와서 절하고 가로되 내 딸이 지금 막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좀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러면 내 딸이 살겠습니다. 예수님께 나온 수많은 사람들은 병든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아무도 예수님 앞에 지금 죽은 그 시신을 가지고 온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죽은 이를 살려달라고 부탁한 적도 없었어요. 그러나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는 딸을 잃어버린 야이로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께 나온 거죠. 딸을 잃은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이따가 예배 다 끝나시고 기도하실 때 특별히 우리가 지금 뉴스 봐서 다 아시겠지만 지금 튀르키예 그 지진 현장 얼마나 참 끔찍하고 참 슬픈 그 모습들이 많습니까? 뉴스 보니까 한 아버지가 자기 딸이 그 잔에 깔려 묻혀 있는데 이미 삶과 죽음의 경계는 끝났어요. 이미 딸이 죽었는데도 그 폐허 속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딸의 손을 얹고 있는 싸늘하게 식어버린 그 딸의 시신에서 손을 떼지 못하는 그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러면 딸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가 헤아리기가 참 어려운 거죠. 아마도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야이로도 정말 흐르는 그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울며불며 주님 앞에 매달렸는지도 몰라요. 마을의 군수고 이장쯤 되는 사람이 뭐 지금 자존심이 어디 있습니까? 딸 하나 살릴 수 있다면 아버지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제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막 눈물 흘리면서 주님 오셔서 제 아이에게 손을 좀 얹어주십시오. 그러면 제 딸이 다시 살 겁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 측은한 사연을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왔고 인자하신 예수님은 그의 청을 들어주셔서 제자들과 함께 같이 이제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고 계신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게다가 지금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안 그래도 막 병마를 다 고치시고 또 귀신들도 쫓아내셨던 예수님인데 야 이번엔 또 이분을 따라가면 어떠한 기적을 이적을 우리가 볼 수 있을까 하는 그 기대를 가지고 많은 인파가 지금 예수님을 둘러싼 채로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혈루증 걸린 여인이 등장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은 혈루증을 지금 한두 해 앓고 온 것이 아니에요. 20절 말씀 한번 좀 같이 볼까요? 20절 보니까 몇 해나 지금 이 여인이 고통받고 있습니까? 무려 12해,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인해서 고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번 이 혈루증이라는 것은 몸에서 나온 어떤 출혈을 그게 멈추지 않는 것으로 여겨지는 건데 사실 이거 걸리면 부정한 여자로 여겨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도 참석할 수가 없고요. 유대인의 종교 그런 명절도 사실 참석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12년 동안 종교적으로 사회 공동체적으로 이 여인은 많은 소외와 또한 그런 외로움을 누리며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또 12년이라는 긴 시간이니까 뭐 이 의사 저 의사 다 만나보지 않았겠습니까? 효력 있다는 약은 다 먹어보지 않았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병행 구절을 읽어보면 이 여자가 오히려 재산만 다 소비하고 괴로움만 더 커졌더라. 그러니까 약은 약대로 다 써보고 병원이라는 병원은 다 가봤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아무런 효과도 보지 못하고 평생 모았던 재산은 병원에서 치료하는데 치료비로 다 날렸고 몸의 증상은 날로날로 더 악화되어 가니까 이 한 여인의 삶을 생각해 보면 참 너무나도 지금 괴로운 상황인 거죠. 이 돈으로도 시간으로도 뭐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인 거죠. 작가이면서 방송인 중에 최윤희라는 분이 있어요. 최윤희. 이분 원래 별명이 행복전도사예요. 그래서 책을 썼는데 책 제목도 참 희망적인 책 제목인데 딸들아 일곱 번 넘어지면 여덟 번 일어나라. 이게 그분이 쓴 책 제목이에요. 이게 원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그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서 책을 쓴 거죠. 그리고 나서 이분이 희망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무려 20권 넘게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시대의 그 희망을 이야기하는 말 그대로 행복 전도사죠. 근데 이분이 하신 말 중에 제일 유명한 뭐 너무 단순한 말이지만 자살이 워낙 한국에서 많으니까 자살이라는 단어를 뒤집으면 뭐가 됩니까? 순서를 바꾸면 살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워낙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돌아다니면서 자살하지 말자, 우리 살아보자 막 이러면서 그런 강의들을 하면서 다녔던 분이에요. 그래서 최윤이라는 유명한 분인데 근데 이분이 지난 2008년에 루푸스라는 희귀병을 앓게 됐어요. 여러분 루푸스라는 병은요 그러니까 온몸을 누가 마치 바늘을 가지고 계속 찌르는 것처럼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2008년에 병에 걸려서 이제 2009년, 2010년 이렇게 거의 2년 쭉 넘어갔는데요. 이분이 어떠한 결정을 내렸냐면 2010년 7월에 자살했어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살자, 우리 살아보자, 희망이 있다 노래하면서 희망에 대한 책을 20권이나 넘게 썼는데 2010년 7월에 자살했어요. 그리고 그녀가 남겼던 유서에는 이런 글이 있었어요. 저희는, 그러니까 남편하고 같이 죽었어요. 저희는 정말 행복하게 살았어요.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최선을 다해 살았어요. 그런데 2년 전부터 여기저기 몸에서 경계 경보가 울렸어요. 너무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배터리가 방전된 거래요. 저는 통증이 너무 심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700가지 통증에 시달려 본 분이라면 저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정말 미안하고 고마워요 하고 그리고 이제 유서가 끝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지만 목회자인 제 마음에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보고서 웃으면서 인사하지만 제 속으로는 우리 성도님은 저 안에서 또 어떠한 어려운 사연 때문에 또 힘들어 하실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행복에 대해서 희망에 대해서 얘기했던 이 행복 전도사도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그 고통 때문에 결국에는 이 극단적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다면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에서는 정말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가 아까 찬양했습니다만 고통의 멍에를 벗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온 거 아니겠어요? 오늘 이 여인도 그러겠죠. 2년만 몸이 아파도 행복 전도사라 불렸던 이 사람도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 무려 12해 동안 10년이 넘었어요. 12년 동안이나 몸에서 피가 멈추지 않고 그 질병을 무려 12해 동안 이걸 앓고 왔으니 어쩌면 오늘 본문 속에 이 여인도 기록되어 있진 않습니다만 우리가 생각해보면 뭐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지도 모르겠고 여러 가지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왔다라는 것은 우리가 추측해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정신적만으로도 봐도 너무 삶이 피폐해지고 이게 절망만 가득한 거죠. 인생은 칠흑 같은 암흑이고 비관적인 태도고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사실 누구를 만져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악수도 못해요. 사랑하는 가족들하고 이렇게 허그도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율법으로 부정한 여인이니까. 얼마나 외롭겠어요. 시간이 갈수록 재산은 다 의사 만나는데 약 먹는데 다 써버렸죠. 몸은 낫지를 않죠. 사람들하고 사회적인 교제도 못하죠. 쉽게 말하면 스타벅스 가서 친구랑 커피 한잔 할 수도 없는 그런 너무나도 힘든 날인 거예요. 죽음의 그림자가 이 여인의 안방까지 이미 다 들어온 거죠.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 같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날 사랑하신다면 내 인생을 이렇게까지 버려두실 수 있을까? 내가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이 날 이렇게 저주하시나? 막 별의별 생각들이 다 나지 않았겠어요? 말 그대로 정말 생지옥을 경험하고 있는 한 여인이 오늘 본문에 나온 거죠. 그런데 바로 이 여인에게 어느 날 한 가지 놀라운 소문이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나사렛에서 선지자가 한 사람 나왔는데 어떠한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지 그에게 가면 병이 낫는다더라. 그러나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도 유대인이기에 옛적부터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신 일들은 많이 듣고 자랐어요. 그 소문을 들은 이 여인이 절망 가운데 한 줄기 섬광같이 빛나는 소망을 발견한 거죠. 정말 이 소문이 사실이라면 나같이 이 저주받은 삶도, 정말 죽지 못해 살아가는 이 삶도 그분 앞에 나아가면 깨끗이 나음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여인은 소문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찾아서 자기 집을 떠나 지금 예수님을 만나러 온 거죠.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여전히 멈추지 않는 그 혈루증으로 난 피가 흐르고 있는 거죠. 그녀는 드디어 저 한참 멀리 계신 그 예수님을 발견했을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어디로 가고 계세요? 딸이 죽어서 살려달라고 부탁했던 그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수많은 인파랑 걸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먼저는 수많은 인파 저 멀리서 예수님과 그 무리를 보고 있었겠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모여들었겠어요. 힘없고 연약한 이 여인이 그 인파를 뚫고 지나가는 거죠. 그리고 그녀는 감히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댈 수가 없어 그분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자,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오늘 20절, 21절 말씀 두 구절 우리 이 여인의 마음을 좀 생각해 보면서 헤아려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시작. 12회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이 여인이 지금 어떠한 믿음으로 나왔다고요?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자신의 병이 나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벌어지죠. 그녀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 순간 지난 12년 동안 멈추지 않고 흘렀던 그 피가 한순간에 뚝 멈춰버린 것을 그녀가 느끼게 됐어요. 그 누구도 고칠 수 없었던, 그 어떤 의사도 낫게 할 수 없었던 그 병의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된 거죠. 그녀가 이 놀라운 기적의 결과를 깨닫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가시던 길을 멈추시고 뒤를 돌아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누가 이 옷에,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너무 황당한 거예요. 아니 예수님,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둘러싸고 있는데 예수님 옷 좀 만질 수 있지 뭐 그게 대수라고 합니까? 지금 사람들이 에워싸고 서로 밀고 당기고 지금 예수님 따라가는데 누가 예수님 옷 만졌는지 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마가복음 5장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둘러보시니 주님이 수많은 인파 중에서 이 여인을 찾고 계시는 그 모습이 마가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혈루증 걸렸던 여인이 내가 이제 예수님 앞에서 숨길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두려워 떨면서 예수님 앞에 걸어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 앞에 다시 엎드려 조금 전 일어났던 그 일에 대해서 간증하기 시작한 거죠. 앞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이 여자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이유는요, 혈루증 걸린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에요. 사람들의 몸에 닿으면 그 부정함이 율법에 의하면 다 옮겨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여자 지금 돌에 맞을 각오하고 여기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 두려운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번 같이 읽죠. 2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너 이제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병에서 해방되고 너 건강하게 살아가라.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낫겠다는 그녀의 믿음대로 병에서 자유를 얻게 됐어요. 자, 오늘 이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볼 텐데요. 이 여자는 사실 세 가지 장애물을 뚫고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첫째는요, 육체적 장애물. 수많은 인파가 가로막고 있었지만 몸이 성치 못했지만 그래도 그 아픔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게 이게 육체적으로 어려울 때도 있어요. 힘들 때도 있어요. 사실 이렇게 새벽 예배 나오신 것도 대단하신 거예요. 단잠을 깨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나온 거죠. 둘째로는요, 심리적인 장애물이에요. 낫지 않는 병 때문에 완전한 절망 가운데 살아갔던 이 여인도 왜 의심이 없었겠어요? 야, 이번에도 이거 안 나면 어떡하나, 이번에도 그냥 이 문제 그대로 갖고 돌아오면 어떡하나, 그러나 그 의심의 장애물을 뛰어넘었던 거죠. 세 번째로는요, 영적인 장애물이 있어요. 혈루증 걸린 자가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면 예수님에게도 그 부정함이 옮겨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 같은 존재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지, 예수님은 나한테 관심이 없으시겠지, 내 몸의 병은 고치기에는 너무 더럽고 어려운 문제야, 이런 영적인 장애물들이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 이 여인은 그 육체적 장애물, 심리적 장애물, 영적 장애물을 다 뛰어넘어왔어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너무 단순해요. 뭐였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믿음. 그리고 오늘 22절에 예수님도 분명하게 얘기하셨어요. 딸아, 너의 열심이라 하지 않으셨어요. 너의 무엇이요?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 이 자리에 나오셔서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시려고 새벽 예배 나오셨는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우리 성도님들 상황 사정 다 몰라요. 겉으로는 저에게 웃으시면서 인사하실지 모르지만 어떤 기가 막힌 가정의 형편과 상황들을 겪고 계신지 제가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남들 다 잠자고 있는 이 시간에 이 육체적 장애를 뛰어넘어서 이민자로 살아가는 이 피곤한 이 생활 가운데 심리적인 한계를 뛰어넘어서 도무지 해결될 것 같지 않았던 그 문제의 그 영적인 장애를 뛰어넘어서 오늘 이 새벽에 이 자리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전히 우리에게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닙니까? 오늘 이 자리에 눈에 보이진 않지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함께 있겠다 약속하신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믿음에 손을 들어 주님의 그 옷자락만 만져도 우리의 삶에 병이 낫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기에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12회 동안 혈루증 앓았던 여인, 오래된 문제도 좋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도 좋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든지 오늘 그것을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바라건대 기도가 끝나면 그거 다 싸매어가지고 다시 어깨에 짊어지고 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맡겨드리고 주님 주시는 은혜만을 간직한 채 돌아가십시오. 주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를 안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주님,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도 바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우리의 힘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때로는 우리가 얼마나 미련한지, 세상을 다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겸손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의 문제가, 때로는 우리 가정의 문제가, 우리 자녀들의 문제가,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또한 우리의 육신의 질병이 하나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괴롭게 하고 하나님 때로는 정말 외롭게까지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이 계셔서 오늘 이 본문에 있는 12회 동안 혈루증 걸린 여인과 같이 누구라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붙든 자에게 주님께서 소망을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할 수 있느냐가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주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으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니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심으로 우리를 반드시 좋은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실 터이니 평생에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있음을 기억하여 비록 생활의 어려움과 개인의 하나님 괴로움과 삶의 무게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전히 그 우리의 문제보다도 더 크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들고 주와 함께 살아가는 오늘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에게 소망 되시고 믿는 자들에게 힘이 되시며 구원이 되시는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